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우리가 빌립보서 첫 번째 본론 단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본으로 제시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지금 읽기 시작한 12절부터 우리가 며칠 동안 나누어 보게 된 18절까지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 내용을 읽으면 내용이 그리 어렵지도 않고요. 또 굉장히 익숙하고 유명한 부분이어서 얼마든지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뭐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좀 안 좋은 내용, 또 순종하기 힘든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 알고 있지?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상황이 어떤지 일단 얘기해요.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니면 내가 있었으면 그냥 곧장 이렇게 저렇게 권면했을 텐데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런 고민, 그런 문제를 갖고 있구나. 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도 이 안에 어느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여서 엄마가 있을 때, 엄마가 없을 때 아이들이 다르게 행동하죠. 사도바울이 있을 때, 사도바울이 없을 때 뭐 어쩔 수 없이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늘 가는 고민인데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 각각 다 다르게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한편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니까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오래 사역하지 않고 곧장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 세력을 이루고 있는 루디아 가정, 간수 가정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고 사도 바울을 직접 본 적이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권면이나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무게감을 두지 않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알건 모르건 그리고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건 함께하고 있지 않건 그런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다른 이런저런 생각,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고 명령하는가? 지금부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명령할 겁니다. 제일 처음에 주어진 명령은 이거예요. 행동에 대한 명령입니다. 항상 복종하라. 항상 복종하라. 언제나 늘 똑같은데요.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대상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종 사도 바울이 통치자에게 복종하라는 다른 부분에 복종하라는 명령들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언제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그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것처럼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 왜 누구에 복종하셨는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복종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사람 때문에 떨려하는 그런 일이 뭐 종종 있기는 하지만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라, 떠는 모습을 가져라 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표현만 달리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했죠. 뭐 이거는 복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로 했던 게 취소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종 나는 내가 받아야 할 고난,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것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도 본인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차츰차츰 더 감당을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요. 그 결과, 주님이 헌신하셨던 결과 우리가 구원을 차츰차츰 더 받아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또 내가 복종함으로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을 더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명령을 두 번 반복해서 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명령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이에요. 어찌 보면 13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상세한 설명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좀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 자,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복종하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간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혹은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성도들이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역사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천사들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섬기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교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목회자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다만 그들이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죠. 13절 끝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가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동하는 것, 너희가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게 수식어들을 막 이렇게 복잡하게 쓴 것 같아서 그런데 순서대로 쓰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도들 안에 심어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 내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요. 성도들이 그 소원을 품은 다음에 그 소원대로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게 하셔서 이 성도들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첫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에 출발해요.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려 할 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사하려고 할 때, 행하려고 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어떤 소원이 생겼을 때, 바람이 생겼을 때 이것이 과연 내가 갖고 있던 욕심과 바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종종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늘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80-90%는 신앙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 알 수 있다. 대부분 문제가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하다. 다만 내가 안 하고 싶으니까 자꾸 빼려고 하는 것뿐이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사실은 80, 90%는 알 수 있다. 그래도 조금 아리까리한 문제가 10%나 20% 남아있는데 그런 문제는 내 옆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 좀 껄끄러워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어느 정도 다 대충 알 수 있다. 정말로 헷갈리는 문제는 주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면 설령 잘못된 결정을 해도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고 싶은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지금 두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는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받게 될까요? 1번 텔레비전 볼 때, 2번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볼 때, 3번 텔레비전에서 스포츠 중계를 볼 때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게 될까요? 아닙니다.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심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구할 때,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받게 되고 조금 더 온전하게 분별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텔레비전 쳐다보고 있으면서 드라마 보고 있으면서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겠습니까? 그건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권면을 듣고 만약 온전하게 순종하길 원한다면 바울의 권면을 듣고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길 원한다면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삼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 소원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 때문에 나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교회도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됐겠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뭐 그렇게 했으면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이 가지고 또 문제를 해결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뜻을 하라고 하면서 바울이 두 번째 중요한 명령을 했죠. 이게 행동과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의 소원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원망과 시비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과부들을 구제했죠. 그랬는데 이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생겼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죄를 짓다가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소원대로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원망하는 일, 시비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지혜롭게 적절하게 잘 화평 가운데 하도록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바울이 명령합니다. 행해야 되는 일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원망하는 일, 시비하는 일이 없게끔 그 일들을 잘 처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뭐 저는 목회자니까 A라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주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저를 권면을 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신방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뭐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옆에 있던 B라고 하는 성도가 좀 더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왜 나는 옆으로 치워놓는 거지? 이러면서 서운해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성도를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신방하면서 동시에 B라고 하는 성도가 원망이 생기지 않게끔 어떻게든 이런저런 것들을 잘 조율하려고 노력하죠.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첫째 아이에게 이런저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서 그랬는데 뜻하자게 동생 녀석이 원망하거나 시비를 붙거나 서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들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화평함이 있도록 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뜻이 가득하고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일들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삶도 주님의 뜻에 합당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설령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 하여도 이곳으로 인하여 우쭐거리거나 혹은 어리석게 행동하여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는, 불편해하는, 시비를 거는 마음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도 지혜를 또한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온전히 맡겨진 직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